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누가 물 좀 한 컵만 더 주십시오. 저 뒤쪽에 누가. 로마서 1장 26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는 걸로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9년에 대단히 전 세계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69년생 계신가요? 69년생? 예. 예, 여기 우리 중에도 계신데, 69년 7월 20일, 이 날은 인간이 지구 밖을 벗어나서 달나라에 이제 착륙한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제 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닐 암스트롱이 이제 실제로 달 표면을 이렇게 이제 밟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로 달에 간 것이냐 안 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세간에 보시면은 많은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날이 실제로 간 것이라면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지요. One small step 하고 one giant leap 하고를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달 표면에 발자국 하나를 찍었지만, 그렇죠? 한 발자 이렇게 내딛었지만 인류 전체로 볼 때에는 거대한 하나의 도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대통령 그 존 F. 케네디가 1960년대가 다 가기 전에 미국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실현된 그러한 일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인간이 우주를 개척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5편 16절에 보니까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 돼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거하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정하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이다. 하늘, 그 1월 성신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도 보여주시고 계절과 연수, 연한 이런 것들을 정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찌되었건 1969년에 인간이 이렇게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달 표면을 걸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큰 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15년 6월 26일 금요일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법원이 그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동성결혼이 이제 허용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오바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1969년에 있었던 그 인류의 이 달착륙 사건과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말이 비슷하지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큰 발걸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평등을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한 큰 발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판을 향한 여정에서의 큰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심판을 향한 여정에서의 큰 발걸음,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생명의 근원에 관한 학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에너지가 뻥 터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무기물이 처음에 생겼고,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 거쳐서 인간 된 것으로 생각하는 진화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는 윤회론입니다. 언제 왜 생겼는지도 모르게 밑도 끝도 없이 생기긴 생겼는데 이것이 영원히 이 어떤 윤회의 그 수레바퀴를, 6단계 그 윤회 수레바퀴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겁의 시간 동안에 윤회론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이론 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론을 빼고는 사실 특별한 이론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체들에게는 대부분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성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초기 설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예? 제일 쉬운 방법,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어떻죠? 우리 성경 공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내시죠. 그게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흙에서, 그야말로 진화론자들이 흙에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었습니다.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남자만으로 사람을 하나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브입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현대 유전자 이 기술 비슷한 거예요. 인간이 그걸 하나님께 것을 지금 마지막 세대에 와서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를 만들어내서 여자 없이. 예. 그게 지금 이브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도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그게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예, 하나님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이제 창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인류,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중성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중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다산과 번성, 그러니까 수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생식에 의해서 수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물론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생명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에 관한 어떠한 여러 가지 그 법들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살인자에 대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면 그 목숨을 빼앗은 그 사람의 목숨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인죄를 진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대사회가 지금 사형제도를 지금 자꾸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된 상태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또 한 가지 주신 원칙은 일부 일처의 원칙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이 성에 관한 이러한 어떤 규정에 있어서, 설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일부 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여기 보니까 every man이 his own wife를 갖고 every woman이 her own husband를 가져라. 그러니까 1대1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1대다수가 아니에요. 1대1로 그렇게 지금 일부 일처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부일처도 안 되고 일부다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결혼과 성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이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8장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던 이집트라는 땅에 있던 어떤 행위들과 또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는 그러한 거주민들이 행하는 이게 다 함의 자손들이죠.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이런 함의 자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단히 사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를 하지 말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보면 아 이런 행위들을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행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근친 성관계와 결혼을 금했습니다. 6절에 너희 가운데 아무도 가까운 친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근친 상간에 대한 금지 규정인 것입니다. 8절에 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또는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친누이거나 이복누이거나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거나 성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내 누이 그렇죠? 이런 누이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고모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모 14절에 보니까 숙모, 15절에 보니까 며느리,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형제. 그래서 이러한 근친간에는 성관계를 하거나 결혼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만으로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율법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외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혼외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또 이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때 침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것은 혼의 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18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모녀나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지 말며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또는 어머니와 손녀를 동시에 아내로 취하거나 성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성간의 성관계나 결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성연애를 우리말로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개간이라고도 하고 남색이라고도 하고 비역이라고도 합니다. 비역질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간을 금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하나님 이거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와의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시죠. 레위기 다시 돌아올 텐데요. 유다서를 먼저 잠깐 보시면 신약성경 저쪽 끝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5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이게 지금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에 자기의 신분을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그 천사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낯선 육체라는 이 표현이 롯을 찾아간 그 이 천사들을 그 소돔에 있던 그 남자들이, 거기 보니까는 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남자들이 다 나와서 이러한 이상한 육체, 색다른 육체, 즉 천사들을 지금 성관계를 하고자 그렇게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고 노아의 홍수 때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부도덕한 일들이 땅에 충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종 간의 결합, 천사와 인간 간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이러한 결합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백하게 천사와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을 때 29절에 보니까, 레위기 18장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매춘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매춘에는 혼전 성관계와 집단 성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 간에도 이종교배를 금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19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네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을 하고 이종교배를 시키려는 모든 현대의 이 의학적인 노력, 과학적인 이 시도들은 전부 레위기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겁 없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추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결혼과 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민족과의 결혼도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이 결혼과 성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일부 다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근친 성관계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혼외정사를 금하셨습니다. 모녀나 자매 등을 동시에 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수간을 금하셨습니다. 천사와의 성관계, 이종결합, 이것도 일종의 이종결합이죠.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매춘을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 간의 이종 결합을 금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민족 간의 결혼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인류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법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행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인간의 그 사용 매뉴얼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 6장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유가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을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으면 수명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간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6장 17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이거 왜 지키라는 거냐?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를 내쫓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규와 법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법규와 법도와 명령들을 규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던 그러한 모든 결혼과 성에 관한 그러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러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 그 땅에 먼저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남녀노소와 짐승까지를 다 멸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먼저는 그 땅에 극심한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 안에 극심한 성적 문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천사들과 이 인간 간의 성관계가 있었고 또 인간들 중에서도 난잡한 성관계가 있었고 동성연애가 있었고 심지어 짐승과 인간 간의 그러한 추잡한 성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나안 족속, 이집트, 이 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희생헌물도 드리고 그 이후에 노아가 이 포도원을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발효된 포도주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벌거벗은 채 잠잘 때에 막내 아들 함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본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가 됐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들을 볼 때 그것이 아버지와의 어떤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함의 자손은 지금 성적으로 대단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을 저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노아의 아들의 아들 쪽인 그 이 함의 이 아들들 중에서 지금 가나안을 저주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가나안 민족 이 함의 민족 중에 이 가나안 민족이 대단히 이러한 사악한 짓들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의 성관계가 이 땅에도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 어떻게 태어나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 여자와 천사, 남성성을 띠고 있는 천사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거대한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개역성경이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히브리어를 그냥 써버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뭔지를 잘 모르게 해놨습니다. 자이언트예요. 거인이에요. 우리가 이 하와도 비슷해요. 하와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을 이브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이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혐오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동성 성관계가 왜 나쁜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뭐 의학적인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들 같은 것을 통해서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참 이 인간 사회에 참 해악을 끼치는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의학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으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왜 이것이 나쁜지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동성 성관계 또는 동성 결혼이 나쁜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Nature. 본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주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본성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그럼 본성 그 자체도 이것이 너희들 본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나사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들의 경우에 아예 머리를 깎지 말도록 아예 그냥 깎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 안에는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이 정상이라는 본성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본성이 고장난 거예요. 본성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다. 미국 설교자들이 이제 이러한 이 동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게 이제 말장난 비슷한 건데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결합시키셨지 아담과 스티브를 결합시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그러면은 이브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스티브는 남자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스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며, 일단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는 말에 일단 좀 밑줄을 좀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자, 본성이 나오는데 이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 이건 하나님 명백하게 보기 흉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혐오스러운 짓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쓴다, 여자가 남자를 쓴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매뉴얼을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그 매뉴얼이 어떤지를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법, 작동법, 우리가 장난감을 사든지 전자기기를 사든지 거기 매뉴얼이 있고 작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본래의 개발 목적 또는 본래의 어떤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작동해야 하느냐 할 때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결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수치스러운 애정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Vile affec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애정이다. 성경에는 이 애정이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애정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아내에게는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때 영어 단어는 조금 좀 다른데요. 여기하고는 benevol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애정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잘못된 애정이 지금 여기에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나오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무절제한 애정이라는 표현이 한번 더 나옵니다. Inordinate affections. 그래서 무절제한 애정. 그러니까 애정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정은 합당한 애정이 있고 어떤 애정은 수치스러운 애정이 있고 무절제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합당한 애정이 이게 본성의 애정에 속하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1장 31절부터 지금 죄의 목록을 쭉 말씀하시는 그 중에서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라는 그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Natural affection이 없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 이 정당한 어떤 사람을 향한 긍휼과 어떤 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남자가 여자를 향한 애정 또 여자가 남자를 향한 애정 이게 본성의 애정이에요. 본성의 애정. 그런데 이러한 본성의 애정을 거스르는 것 중에 지금 잘못된 애정 중에 지금 수치스러운 애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 성관계, 동성 결혼이 왜 나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것은 병입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동성 연애자가 되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병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본성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쁘다. 두 번째, 동성 성관계 결혼이 나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형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를 가보면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시죠. 6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제 보면은 저 뒷부분에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내들이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러면서 아내들에 대한 아니, 남편들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쭉 보니까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아 이러면서 지금 교회 얘기를 언급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이것은 큰 신비라. Great mystery다. 큰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받은 그 인간들 남녀 성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받은 인간 전체 이들을 지금 남편과 아내와 관계다.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들이 교회라 불리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범죄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이 개념, 이 구도, 이 컨셉트 이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순간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구원받는 백성인 교회의 그 관계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남편과 아내라는 이러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다. 이게 괜히 나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2부가 나오기까지 아담이 깊이 잠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 그렇잖아요. 아담의 갈비뼈, 그걸 지금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라는 여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깊이 잠든 것, 깊이 잠드는 게 성경에서는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남자의 몸의 일부에서 지금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 둘이 사실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말씀하면서 지금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있고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를 찔려가면서 옆구리를 상해가면서 예수님이 깊이 잠드시면서 그 상한 옆구리로부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담과 이브의 그림이 정확하게 교회와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 한 여자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선남 선녀가 만나서 뭐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잘 사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는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이러한 우주적인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매 쌍이 결혼할 때마다 이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허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남자가 남자와 결합함으로써 또는 여자가 여자와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이 아름다운 모형이 되는 이 모형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단히 교활한 작전인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모형이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신부가 되는 이 교회의 이 결합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동성 결합, 이것이 나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이것은 열매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 성경은 이것을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A는 B이고 C는 D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A와 C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B와 D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자식들이 A이고 주의 유산이 B입니다. 태의 열매가 C이고 그분의 보상이 D예요. 그럼 자식들과 태의 열매, A와 C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와 D, 주의 유산과 그분의 보상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번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즉 태의 열매는 이것은 주님의 유산이고 그분의 보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을 지금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그 온갖 죄악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맞습니다. 이 문맥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참 재미있게도 이 열매 없는 일의 이 범주에 지금 이 동성결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이 지금 태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동성 간에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태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사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실 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물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직접적인 그런 의미는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아들의 날이 지금 마지막 때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이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언급하신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자기 일들에 바쁘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당시에 어떤 인간 인류의 어떤 심각한 타락상, 노아의 때의 그 천사와의 성관계의 문제, 롯의 이때 다 똑같은 때죠. 그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러한 엄청난 죄악들, 성적인 문란함들, 이러한 것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 날들과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 마지막 날들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세계의 지금 여러 국가들이 거의 실명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서 그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로마의 부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듯이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게 될 텐데 그렇죠? 다니엘의 그 금신상에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은 그게 로마예요. 그냥 로마 이외에 다른 제국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EU 로마 제국의 부활인 유럽연합이 지금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힘의 한 축으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 또 지금 러시아의 세력, 국방 세력, 러시아에 대한 그러한 세력이 또 다른 한 축으로 북쪽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또 동쪽에서 오는 그 왕들, 그래서 아마도 아시아는 이 마지막 때까지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왕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세력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오는 왕 어떤 아랍권에 대한 그러한 언급이 아랍과 이제 또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그러한 언급이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이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세대라면 이 지금 초강대국 슈퍼파워인 이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당한 생각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가장 큰 힘을 어쨌든 현재까지 발휘하고 있는 이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성경에 언급이 예언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석하면서 두어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은 EU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그 신대륙으로 넘어온 그 조상들 자체가 유럽에서 다 넘어왔기 때문에 뿌리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연합의 한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도 어쨌든 미국이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미국이 존재한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미국이 갑자기 몰락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미국이 갑자기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거가 일어날 때, 전 세계적인 휴거가 일어날 때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미국에 그래도 신실한, 정말 본어겐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부의 요직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 기술자들과 뭐 이런 이 훌륭한 사람들도 그 안에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일시에 휴거가 돼버리면 미국이 진공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몰락한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대의 힘의 내 축에서는 미국이 빠지게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미국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몰락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붕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갑자기 붕괴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그렇게 몰락하듯이 미국이 그렇게 마지막 세대에 몰락하게 되면 결국은 힘이 없는 그러한 국가가 돼서 마지막 시대의 내 축에는 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대법원 판정, 이 판정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러한 의견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국이 완전히 몰락해서 도덕적 타락과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완전히 몰락을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러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참 우려를 그러한 그 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참 느끼는 그러한 지난주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미국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해가는 그러한 속도는 미국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빠르지요.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수년 내에 금방 따라가지요. 우리가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면 그래서 한 몸이 되면 누구 몸이 되는 것입니까? 남자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교회가 결합하죠? 예수님이 머리시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둘이 한 몸이 돼요? 누구 몸이 될까요? 예수님 몸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남자 몸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자 자체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먼저 지어지지 않고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주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렇게 결혼하면 남자 성 따라가는 게 맞고 한국도 이 호주제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폐지되죠? 자녀의 이름에서 양성을 쓰는 그러한 풍토가 지금 자꾸 더 생겨가지요. 그래서 김조광수, 아빠 이름 아빠 성씨 김, 엄마 성씨 조니까 양쪽을 다 따라야 된다. 올해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우리가 더 이상 그게 범죄가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이 모든 것에서 지금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아이, 미소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띄우고 계속 그런 것들을 홍보합니다. 동성애를 계속 띄웁니다. 막장 불륜 드라마를 계속해서 조장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이고 나지고 아침 새벽 시간서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조광수라는 이 사람이 동성결혼을 한 이후에 이것이 헌법에, 이것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처럼 이제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걸 지금 이제 판결하게 될 거예요. 그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온갖 영화, 매스컴과 이런 것에서 이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미화시켰잖아요. 예전에 무슨 영화였습니까? 마운틴이라는 영화였습니까?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래가지고 뭐 남자, 청바지 입은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같이 서 있는 뭐 그런 포스터를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무슨 왕의 남자니, 뭐, 그렇잖아요? 또 뭐, 그 뭐였죠? 저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예, 성균관 스캔들? 뭐 이런 데서 뭐 이 여자가 남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재밌거든요. 죄라는 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인간은 죄를 짓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동성에 대한, 동성 연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서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미국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근데 김조광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헌법 소원을 한다잖아요.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무는 일이 조만간 닥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을 강단에서 설교하냐 마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연애자가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 두 명이 와서, 또는 남자 두 명이 와서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줄에 서 주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례를 성직자, 소위 성직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그럼 그거를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난 그걸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목양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될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한국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신사참배 논쟁 비슷한 것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개신교단에서는 이런 어떤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자꾸 개방적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 다 인정하고, 또 동성인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을 자꾸 허용하자고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전에 신사참배 논쟁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다. 아, 이건 죄가 아니다. 예. 그런 날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퍅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닥칠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끝이 올 것이고 마지막 그 시점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더 이상 노력을 하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언하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둬라. 더 이상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러한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의의를 선포하고 죄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홍수 직전에 의의 선포자라고 말씀하셨던 이 노아가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8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유다서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8절서부터 저쪽 끝부분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나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무슨 이 땅에 살면서 사업이 잘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영혼에 관계된 범우주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타협할 것인가? 믿음을 점점 더 굳게 붙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기도하십시다.